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러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그 구원의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삭이 죽어야 하는 그 일에 놀라지만 나중에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금지하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라 하매 우리가 또 놀랍니다. 사실 이삭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그러나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린아이라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바로 이렇게 죽어 마땅한 아이, 즉 이삭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너무하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의 내용이 불쾌합니다. 아니, 뭐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제대로 이해하여 이렇게 죽어 마땅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보는 이 사건에도 그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는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한 절 한 절 보겠는데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이라 이렇게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 당한다 하고 템테이션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참 믿음인가 아닌가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시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까지는 바치겠는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말고 정말 솔직한 대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아모리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거기 보니 이 아모리 산이 성전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그 성전 밖에서 죽으셨는데, 여기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 해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갈보리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의 최고를 지금 바치는 것인데, 아까도 물어봤듯이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의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이 말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래 내 아들을 가서 바치자. 근데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3일을 걸어가십니다. 끝까지 순종. 또 계속해서 순종.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오리라. 그 함께라는 단어는 거기 안 보이지만 그 말입니다. 함께 돌아오리라 이 뜻인데, 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그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꼭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같이 이삭도 자기를 태워 없앨 그 나무를 지고 갑니다. 7절,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나아가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읽으면 9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뜻입니다. 자기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큰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삶에 참여시키십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게 됐다 하시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그 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이 진실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 함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런 복이 참 드물게 내려집니다, 요즘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의 최고로 바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저 세상 사람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오는 거지 정말 내 마음을 꿰뚫어버리는 그 복음을 참으로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이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 사건을 통해 알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최고를 바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자기의 최고를 내어주시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 귀에는 불쾌한 소리입니다. 뭐야 이거 아들을 죽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무나 데리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런 불쾌한 소리를 무슨 복음이라고 듣고 있습니까? 그죠? 이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알아들을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복음 내용이네요. 복음을 아십니까 정말? 깨닫냔 말입니다. 아니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차라리 내가 죽는 건 쉽죠. 아들을 죽이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려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귀한 것, 내 목숨도 바꿀 수 없는 그걸 내주는 것인데, 그걸 바치는 것인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니, 그냥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막 미쳐갖고 뭐 하려면 하려면 하겠지만 하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서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기의 최고를 내어주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바로 하나님의 삶,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도 우리가 죄, 그냥 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슈퍼 크리스천 같이 들립니다. 엄청난 대단한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 써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래 슈퍼 크리스천들이 이렇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이런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안 믿으시면 죽어보세요. 천국 가면 아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됐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아들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벌써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할 때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사람이 됐습니다. 벌써 영원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안 되죠. 아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아니, 안 믿습니다. 즉, 복음을 아직 모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안다. 여기에는 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분량이 조금만 있어도 구원을 해주시는. 그러나 자라나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구원받을 때 그 믿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으로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은 어디까지 선을 지금 거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표로서 성경으로 영어 성경을 또 다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비유라고 된데 타이프라고 타이프 예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믿음이 아니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씀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죽으면 사는 거구나. 이제 압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그도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사는 것이구나. 확신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이게 다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삶에 더욱 참여하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에도 참여되는 아브라함, 또 예수님께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에도 참여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삶에 참여되어 삽니다. 그 삶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삽니다. 복음을 삽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안 됐다, 아브라함. 아니,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큰 복을 받은 자가 없네. 여러분,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삶을 통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뭐 대학교에서 뭘 배우듯이 원리만 배우고 아, 이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런 기독교인보다 실제적으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최고를 하나님께 바칠 때, 결국 손해보는 거겠습니까? 손해볼까봐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국 우리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난 애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 10살은 넘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10살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는데, 아니 지금 꽤 청년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할 때 그 뿌리치지 못했을까요? 아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뚜렷한데 저도 아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제가 힘이 당하질 못합니다. 아빠라고 살살 봐주니까 뭐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지 한 방에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결박을 당하고 자기가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기꺼이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모습이 이삭을 통해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이삭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삶을 삽니다. 예수님 삶에 참여합니다. 죽는 데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면,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면 죽는 데까지도 순종을 하는 그런 이삭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 아브라함, 이 이삭,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무슨 목숨이 파리 목숨이냐? 쉽게 버리냐 이것들은.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볼 때. 더군다나 그 젊은 놈이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 복음을 이해하겠다 이런 기대 안 합니다. 왜? 벌써 이 내용부터 세상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데려가서 그 번제를 제단을 쌓고 거기서 태워 죽이려고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들 미쳤나? 어느 정도로 복음이 불쾌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시냐고요. 너무 쉽게 복음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말 하면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지금. 아들을 왜 죽여? 요즘 말로 하면 자기의 최고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포기합니다. 엄청나게 결혼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살 남편 될 사람을 포기합니다. 또 부인 될 사람을 포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세상 친구들을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저런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 다 포기합니다. 이런 한심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밥통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손해를 일부러 봅니다. 거짓말하면은 돈 좀 더 가질 수 있을 텐데 택스 보고할 때도 조금만 거짓말하면 돈 좀 남을 텐데 못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라. 나에게 귀한 것들, 이 세상에서 말하면 그 귀한 것들 다 바쳐버립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한심한 인간들.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자랑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께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해도, 그래서 이익이 없어도, 그래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하나님의 삶에 초청을 받아 그 삶에 참여되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삶의 초청을 받았거든요. 기쁘게 살라고. 근데 이게 싫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설교할 때만이라도 여러분은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그래 하나님께 다 바치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그때만이라도 생겨나기를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최고를 다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최고를 남을 위해 내어주는 그 삶을 사는 즉 복음을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삶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참 기독교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복음 빼놓고는 참 기쁨은 없습니다. 복음 밖에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도 다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얻는 기쁨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옵니다. 예, 모든 것이 세상에서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런 하나님 좋지 하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옵니다. 정말 정말 귀하게 여기던 걸 내놓으라 하십니다. 정말 정말 이걸 중심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것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이제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을 유익한 거로 참으로 볼 수 있으시면 그럼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 나는 유익하다 하시면 이제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게 꾸며서 얘기하기가 참 힘든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나갔고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제 성만찬에 나옵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쓰여지는 요소를 보세요. 잔과 떡입니다. 근데 저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리고 이 떡은 찢어진 몸입니다. 즉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에 나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성찬 요소들을 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으신 그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삶입니다. 이제 여기 나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예수님 삶에 연합되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몸에 참여된다.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즉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성만찬에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가 뚜렷하게 보이는데 바로 그 예수님 사신 그 삶이 이제 여러분의 삶이라 믿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삶이 내 삶이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찬의 의미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수님과 접붙여서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그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제가 만들어낸 얘기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 삶을 지금 성찬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내 삶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마술같이 이거 받아 먹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 먹으면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내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이 사람들 같이 같은 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우리 3장 볼 내용이지만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직접 자기도 그 고난을 받아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원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각오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이 귀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래 한번 다 바쳐보자, 살아보자. 그리하여 이 참 기독교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삶 열심을 내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현실이, 이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성찬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